에베소 사도 후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편지하기를 요한은 주님의 서기입니다. 그가 쓴 말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직접적인 묵시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서를 만들어 전도의 일을 할 때 마땅히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의 말씀과 메시지의 양은 모두 주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는 곧장 영국 국교회, 로마 천주교회, 그리스 교회, 중화 기독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를 닮지 않고 에베소 교회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사람들은 다만 에베소 사람들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의 사람들 중에서 주 예수님을 믿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교회가 다만 에베소에 있을 뿐이지 교회가 결코 에베소는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중국화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만 이 땅에 기거할 뿐이지 결코 이 땅으로부터 나온 산물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자마자 그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먼저 에베소에 서신을 보내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총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안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금까지 무슨 총회, 모회 등 사람이 만든 이름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인을 지체로 삼아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다수의 작은 교회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니는 개개의 민능이이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민능이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에 의해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은 결코 오늘날 같은 대규모의 연합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총회, 모회 등의 명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조직이 오늘날처럼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나 계시하는 것에서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면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안배로 인하여 한 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같이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에게는 결코 많은 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오직 한 집만 있으며 결코 많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방의 교회는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온 교회를 대표합니다. 비록 각 지방교회의 인수와 영적 생명과 기타의 것들이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오직 그 몸을 대표합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늘 현재 교회의 조직과 종파를 근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한 지방의 교회가 그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온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한 지방에 많은 다른 종파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직 하나의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있을 뿐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분의 각지의 교회에 명칭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로 칭해질 뿐입니다. 성경은 각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있는 지방의 교회라고 칭했을 뿐 결코 다른 명칭이 없습니다. 교회가 종파로 나뉘어진 까닭은 바로 명칭 때문입니다. 라틴어에서 종파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명칭입니다. 명칭이 있으면 종파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명칭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만 말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순종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인도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가장 복이 있습니다. 바울, 아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모데, 두기고 등이 그들 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과 지식이 있어서 대단히 진보적이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신 것은 결코 에베소가 아시아의 총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에베소가 먼저 서신을 받게 된 것은 에베소가 세상에서 무슨 뛰어난 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하늘에 속한 성질 때문입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높은 위치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에 어떻게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하고 사탄의 역사에 순복했으며 어떻게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었고 후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부활했으며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얻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며 믿는 이 개인은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교리와 위치를 표명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비밀을 나타냅니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온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우선적으로 서신을 받을 사람들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당시의 교회가 생명과 사역과 간증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고귀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히브리의 영적 생명의 상황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게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영적 생명의 성장은 당시 다른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으려는 서신은 주 예수님이 다시 30년 후에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쇠폐의 징조가 이미 왔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한 세대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앞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유전을 지켰지만 그들은 이미 전대의 열심의 원동력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지방의 이름은 에베소로서 그들의 사랑이 이전만 못하고 느슨해진 것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온 교회들의 서두에 열거되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인 교회가 결국 이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정말 사람들로 이해할 수 없게 합니다. 이 편지의 첫 번째 구 역시 다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냅니다. 이제 다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전서와 후서의 책은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왜 다시 전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무엇 때문에 사자에게만 편지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행하심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교회가 이미 타락했으므로 그분은 편지를 써서 다시 예전처럼 은혜의 입맞춤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요한을 명하여 교회의 사자, 곧 대표에게 편지를 쓰게 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편지를 쓰신 것이지 그분의 교회에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미 얼마나 어두운 위치에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직접 편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죄가 있었지만 그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서 완전히 황폐해 있습니다. 우리의 최소한의 본분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마땅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생소한 호칭은 교회가 생소하게 만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하나님과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친근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모두 이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교회를 거절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성도들에게서 멀리 떠나시는가? 이 사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주님께서 그로하여금 그분의 마음을 교회에 전달하게 하는 교회 중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가? 혹은 그는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분의 판단을 전할 만한 특별한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주님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이 합니다. 사자는 결코 재간 있는 사람이 아니며 더욱 교회의 임직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교회에 대하여 또는 재간 있는 사람에 대하여 더욱 직임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자에게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를 함께 놓고 읽는다면 사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주님에게서 듣는 귀가 있고 주님을 앙망하는 눈이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에게서 듣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 이길 뿐 아니라 교회 중에서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어둠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별은 마땅히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가 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귀가 있는 사람이라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무릇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는 모두 지극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사자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 불과한데 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책임을 지게 하시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에는 죄가가 있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다수 사람의 죄를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소수 사람들에게 더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분명한 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직무를 맡은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이는 그들의 영적인 정도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들의 환경이 바뀌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보편적인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의 황폐함은 결코 우리의 손이 저지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어떠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악을 떠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비천한 일을 벗어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럽고 패역한 자들과 함께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염되고 거역하는 자들과 같은 무리가 된다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이에 따라 전진한다면 우리의 길이 어찌 힘이 좁지 않으며 우리의 일이 어찌 힘이 적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앞길을 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땅히 우리의 길을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령으로 종파와 그 가운데 있는 죄악을 떠나야 하며 또한 밖에 이름이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 이 두 글자는 말만 들어도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우리는 비록 거역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더욱 가벼운 말로 우리의 죄를 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일에서 사울의 본 모습이 표출되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많았고 그가 순복하지 않은 것은 백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양과 소를 남겨놓은 것이었으며 게다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거역할 때에는 모두 핑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할지라도 여전히 제사드릴 것을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에 부합된 일에 대해서는 더 주님께 순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중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양이나 악악을 대면할 때 선포하는 것이 둔하게 됩니다. 결국 진실한 순종은 우리의 의견이나 지혜나 애정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친족이나 친구의 멸시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싫어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외롭게 전진하며 영세의 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와서 우리가 오늘날 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보좌 위에 웃는 얼굴만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로 나타내십니다. 각 서신의 첫 부분에는 다 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은 모두 그 교회의 상황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 자신이 교회의 대표 및 교회 전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분 자신에게 하늘의 빛의 대표를 다스리는 권위가 있는가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증거하는 그릇들을 살피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는 얼마나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비록 주님이 별에게 서신을 보내셨지만 촛대 역시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동등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은 곧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별들은 바로 교회의 사자이거나 혹은 교회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마치 하늘의 별이 빛을 비추고 때를 정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영적인 책임을 집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도덕에 대해 어두운 밤의 광채입니다. 이러한 은사와 능력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위해 헌장을 만들고 법을 정하며 교사와 목사를 세울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위치와 권력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그분의 손 안에 있지 사람들의 옷소매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져야만이 교회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주님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후에야 신이 그분의 오른손에 큰 권능을 체험하고 이 손의 권능 위에 붙잡히고 만약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 일장에서의 요함의 체험이 있다면 교회는 이와 같이 쇠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보호하는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대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실 때 스스로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오른손에 있지 않고 다만 주님께 소유되었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책임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이미 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은 아직 정상적인 곳에 처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른손만이 별로 하여금 그분의 뜻에 따라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사람들은 전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이었지만 그들이 세상에 속한 조직과 죄악과 어울리고 분명한 분별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위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면으로는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이미 주님을 위해 책임을 지는 권능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사자를 감찰하시듯이 또한 교회를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촛대 사이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촛대를 관리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믿는 이는 늘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면의 실패를 감찰하시며 더욱 우리 이면의 결핍을 심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눈 있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의 교회 중에서 다니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적습니까? 비록 세상의 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지만 주님은 결코 세상 가운데서 다니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교회 중에서 다니시는 길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따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여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만일 주님께서 참으로 문 밖에 계신 것을 안다면 문 안에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들과 한 무리가 되는 사람은 분명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비록 성도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시지만 그분은 먼저 힘껏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그분의 행하심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들의 선행을 존중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함께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수고하고 인내했는지를 주님은 매우 주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죄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거짓 사도를 시험하였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며 사람을 구원하고 참고 일하며 선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는가를 주의하십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모두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한 사람의 선행을 중시하시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장점을 칭찬하기 좋아하십니다. 사도가 믿는 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자신 역시 이와 같이 먼저 그분의 눈에 선한 것들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알고, 이 말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까? 그러나 또한 얼마나 아니하십니까?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행위와 상황은 모두 그분의 통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신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주님은 먼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 사람을 열납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를 열납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그가 얼마나 좋든지 간에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없으며 그로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야 그의 행위가 주님의 권고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감히 행위라고 칭할 수 있는 행위가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행위도 겸해 있었습니다. 수고. 주님께서 에베소를 칭찬하신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행위만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수고도 있었습니다. 수고의 의미는 곧 힘을 다해 일을 하다, 힘들게 일을 하다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힘든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목숨을 다해 주님을 위해 일한 이는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요즘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냉담함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에베소 사람들의 수고를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는 대부분 교회 중에서의 그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미덕이 바로 인내입니다. 성도가 만약 혼자 거한다면 인내는 조금 적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다면 단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부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어떤 이는 우매하고 어떤 이는 경솔하며 어떤 이는 후퇴하고 어떤 이는 말이 많고 어떤 이는 성급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수천의 기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내를 나타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된 표도 여전히 인내입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인내는 오래 견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은 조리에 따라 참된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힘이 조만간에 다 소멸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끝까지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시험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이지만 몇 번 시험을 거친 후에 가장 쉽게 잃는 것 역시 인내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악한 자가 있었고 거짓 사도가 있었으며 밖으로는 또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은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취할 만한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인내는 의외로 죄악된 일을 늘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까지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최소한 악인에 대해서도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가운데는 완전한 것이 적습니다. 그것과 조금만 접촉해도 좋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혼미케 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의 행위는 원래 우리의 심판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 범죄한 이가 있으면 우리는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내와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규정을 초월한 듯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천한 것으로부터 분별해야 한다고 명하시지만 우리는 그 안에 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천한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위반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내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한면으로 인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한면으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들의 단체적인 깨끗함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높였을지라도 그들은 시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거짓 사도들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가 모두 사도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여겼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에게 그의 사도의 중요한 직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도처에 교회를 세우고 친히 주를 보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모두 그의 사도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과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을 보기 바랍니다. 이 직분의 중요함으로 인하여 불법의 무리들이 와서 가장하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도들은 사도들이 아직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교회는 결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을 자칭 사도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두 보편적으로 사도의 직분이 현재 이미 없어졌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직분이 그친 것을 보고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이미 그 조직을 폐하셨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이 구절은 세상에서의 그들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서 이미 그들의 인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말한 인내는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참고 견딘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대하여 가진 바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중에서 주님의 미덕을 나타낼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힘을 다해 주님의 구원의 이름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안팎으로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선을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고 고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곤피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의 미덕을 본 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한 것은 모두 표면적인 것이고 이민에는 조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미덕은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질은 아주 믿을만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와 수고와 인내를 말했습니다. 그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행위, 수고, 인내는 분명히 믿음, 사랑, 소망과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다면 주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미덕은 결코 외면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자들의 그것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혹 부족한 바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까지만 있고 성경에 계속되는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완전한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이와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삼는다면 아마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두세 명이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비추어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덕들이 비록 사람들을 만족해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과연 만족해 하시는가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교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질책할 만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열성, 말씀을 지킴, 죄악과 분별됨은 모두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주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비록 많은 말로 그들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반대하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중국 관용화합본에서는 너를 책망할 한 가지가 있으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것은 원문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한마디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약화시킵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의미가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책망은 반대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께서 이 한 가지 것에서 그들을 반대하시는 데 불과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반대하신 것이 결코 심히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크게 근심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헛되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결코 작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물며 이미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미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장래에 어찌 지금의 일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한 송도의 최대 타락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송도의 타락의 첫걸음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 과연 많지만 그분의 수준 또한 높습니다. 비록 그분이 그렇게 많이 그들을 칭찬하셨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견책할 만한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가장 칭찬하신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완전함에 있습니다. 시작은 괜찮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진할 때 여전히 처음의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진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유전된 행위와 판단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이미 이전만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일하면서도 원래 그 일을 시작한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가 외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열심이고 활동적이며 신앙이 깨끗하고 바르고 판단이 엄정하면서도 생명 근원인 사랑에 있어서는 점점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나 그들 자신이 볼 때에도 그들은 모두 매우 훌륭하고 어떤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사람들 자신이 볼 수 없는 죄악의 중추를 보십니다. 한 신부가 재반적인 일에서는 열심을 다하면서 애정에서 냉담하다면 신랑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주리고 갈급한 사람이 선행과 근면으로 마음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 냉담한 활동, 메마른 행위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구하며 이것이 부족할 때 다른 어떤 외면적인 부지런함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힘을 다해 에베소 사람들을 칭찬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칭찬 때문에 질책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 일한 것은 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처음 익은 열매, 자신을 잊고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 같은 것은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생명 가운데서 한 가지도 완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칭이 어찌 주님을 섬기기에 충분하겠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일을 통하여 좋은 명예를 얻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대체 무엇이 처음 사랑입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 하나를 가져뒀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마치 이 새 물건이 그를 꼭 사로잡는 일종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든 사람의 주님께 대한 그의 마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이 돌이켜 이전에 죄악과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고뇌의 상황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새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항상 새로운 분임을 보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을 가다랐을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한면으로는 스스로 뉘우치고 후회하며 또 한면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귀히 여깁니다. 이때는 주님을 위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비록 주님에 대하여 완전히 냉담하지는 않을지라도 처음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위하던 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정욕의 격동으로 인하여 결국 더러움에 물들고 맙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주님을 위해 불처럼 타오르고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날 정도였지만 지금은 타버린 재와 같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은 곧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주님만을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모두 주님께 매혹된 듯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이는 사람들의 눈에 특별하게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사람 같지 않고 득실을 관계하지 않으며 비웃고 욕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보좌 위에 주님의 웃는 얼굴을 얻었다면 누가 나로 하여금 얼굴을 찌푸리고 근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인정을 얻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주 예수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한 말의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신봉하는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려 했다면 그리스도는 피할 데 없는 초월하는 기쁨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기쁘지 않을 수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미 뒤에 있고 상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늘빛이 찬란한 길을 제쳐가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과 사물과 일이 어찌 우리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로 말한다면 처음 사랑은 한 성도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갖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처음은 다만 하나의 시기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제일 좋은로 번역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자주 가장 제일로 번역됩니다. 처음 사랑은 바로 제일 좋은 사랑입니다. 처음은 시기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에도 속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갓 주님을 믿은 사람의 열성과 부지런함만이 아니라 또한 성도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님께 헌신하는 순결한 처녀의 사랑입니다. 한 교회의 처음 사랑은 바로 그들이 머리와의 사랑이 있어서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동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중보기도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처음 사랑은 바로 믿는 이가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 사랑의 발언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잃게 되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낳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때를 돌이켜 생각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처음 사랑의 뜨거운 정도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을 거칠 때 먼지가 우리 발에 묻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그분의 대야와 수건으로 그분의 나그네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김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친근해진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에 대하여 냉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민의들이 자신과 주님 사이에 이제껏 직접적인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의 주님은 전도사의 입에 있는 주님에 불과하고 다른 영적인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불과합니다. 그들 자신은 지금까지 주님과 교통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주님 앞에서 항상 새로운 십자가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눈 가운데서 항상 새롭게 그들을 매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이하면서도 사실 기이할 것이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전히 많은 활동과 열심과 부지런함과 고난받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무에 충분한 열매가 있지만 이미 전과 같이 주님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햇빛에서 익은 것이 아닙니다. 자태와 아름다움과 색채는 여전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전에 그리스도를 구하던 사모함만 못합니다. 외적인 수고는 비록 여전하지만 목적은 이미 전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위험은 바로 외적으로는 전에 주님을 사랑하던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내면에서는 이미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잃은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 사랑을 버린 후에는 처음의 일도 그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자신의 실패를 보고 놀랄 것이며 타락한 것을 알고서 회개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고 볼 수 있는 빛을 얻지 못하고서도 도리어 모든 일들이 전처럼 잘 되고 있다고 여기고 영적인 생명 안에서 분명 주님과 간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심히 깊은 곳에서 이미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에 교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일에서 항상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며 인내합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다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많은 때 우리는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자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결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으로 인한 것일 따름입니다. 다만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일 따름입니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일이 많고 크고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결코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물으신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격려를 받은 일이라야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 밖의 일은 얼마나 중대하고 많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부지런했는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나무와 풀과 잎입니다. 태우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심판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시고 날마다 빛을 발하여 우리의 동기를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충만할 때 한 모든 행동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 외에는 결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뜻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듯합니다. 주님을 위해 눈을 빼내는 것은 고사하고 심장을 빼낸다 할지라도 기꺼이 원합니다. 시간과 환경이 바뀔 때,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과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것의 충동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가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한 것을 오늘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이미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의 격려와 재촉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험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들 자신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모호하고 둘 사이에 발을 쳐놓고 보는 듯합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은 이미 전과 같이 신선하지 않고 감동력이 풍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만 생각 안에서 주님의 이전의 사랑을 기억할 따름이며 주님의 사랑은 이미 지금의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맑고 밝은 날에 홀연히 어두운 그림자에 먹구름으로 가득 덮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한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은 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그분으로 만족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영원한 미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일과 수고와 인내는 모두 그분을 하여금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일과 수고와 인내가 만약 그분의 사랑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역시 그분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결코 이와 같이 그들을 거절하고 그 황폐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예전 상황을 생각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애통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애통해하며 나는 내가 전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수개월 전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후회와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처음의 체험을 생각하는 것은 처음의 위치를 회복하게 합니다. 넘어진 성도들은 회상의 이 단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안목에서 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평가에 비춰볼 때 타락한 교회일 뿐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많은 활동을 칭찬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이 타락한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결코 우리의 수고가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바로 타락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담이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타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복을 얻은 교회 역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실패한 곳이 만일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외면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 안에서는 이미 크게 손상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실패에 대하여 아직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구하고 새롭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주 진보가 있을지라도 사실 이러한 날들은 모두가 헛되이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다면 곧 그곳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시 앞의 노정을 가야 합니다. 만일 떨어진 이후의 생활이 이전에 떨어진 그곳으로 돌아가 새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모든 노정은 다 헛되이 간 것이며 하나님에게 완전히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떨어졌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성도들이 떨어진 후에 여전히 평상시처럼 활동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뿌리가 요동하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성질 혹은 우리가 배도한 한계를 회상하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입니다. 개인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오순절 사도 때의 교회와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교회가 도대체 떨어졌는가 아니면 일으켜졌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마땅히 그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역시 이 단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여 기이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여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회개와 교회의 회개는 크게 다릅니다. 후자는 이미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중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죽은 행위를 후회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에 더러움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으므로 마땅히 그들의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다섯 교회에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회개는 성도의 보편적인 필요입니다. 바쁜 일이나 참고 견디고 수고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요, 또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일은 비록 시간과 힘을 들일지라도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할 필요가 없고 육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명예스런 이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회개는 육신으로 하여금 그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게 하여 영광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얼굴과 사람들의 칭찬조차도 모두 사지에 두게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는 공적을 이룰 정도로 지나치게 겸비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난감하게 만듭니다. 죄인이 이러하다면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성도들 역시 이와 같다면 우리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 복종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공허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세상의 칭찬을 조금 얻을 수 있게 할지라도 만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에게 넘치는 자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주님과 동일한 안목을 갖는다면 그들의 회개는 반드시 지금처럼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한의 주님의 마음이 아직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비록 스스로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안목을 이해하고 영세로부터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일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의 공허함을 스스로 헤아리고서 주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보았다면 어찌 슬프고 아픈 마음과 통회하는 영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 즉 스스로 낮아짐, 영광을 잃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회개의 결국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죄를 자백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전과 같을 것이고 새로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면 처음의 느낌이 있게 될 뿐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 외면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고 또한 아닙니다. 이것 역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도 아닙니다. 이건 역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죄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대담하게 거짓된 것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좋다고 보시고 열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나 너를 반대하노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다면 무엇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까? 주님은 왜 그로 하여금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찌 이미 열납을 받고 이미 칭찬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신 행위가 아니라면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는 겉으로 볼 때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행한 것과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다른 원동력과 목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행위는 여전히 이전과 같지만 이 행위를 발해 내는 힘은 결코 옛것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같으나 동기가 다른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한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기 전과 후에 행한 일들이 비록 완전히 같을지라도 그 속에 다른 동기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게 할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하여 한 일은 주님이 아주 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분은 책망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과거부터 행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훗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많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에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행한 것처럼 무릇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한 일이 아닌 것은 비록 많고 완전하고 중대할지라도 여전히 책망받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의 관계를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처음 사랑과 병행되는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는 결코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마디가 하는 것과 같은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시는 행위는 결코 외면적인 위대함이나 중요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향력 있는 행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일이 없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일들은 모두 교회를 건축하고 서로 도우며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이며 결코 의견의 나뉨이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머리와 연결되어 범사에 그분을 향해 자라며 공급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릇 머리의 사랑의 능력을 받은 이는 다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함과 혼란함, 처음 사랑과 역사 모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낮추고 죄를 자복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우리는 마땅히 속히 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성도들이 일체의 조직을 떠나 처음 사랑을 지킬 뿐 아니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결국 회개하는 데 이르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입니까? 더욱 가련한 것은 타락한 후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 사람들의 이러한 위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들에게는 다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불과 같이 불타는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는 몇 년 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미 냉담하게 되었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기도의 말은 이 타락한 원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무릇 터와 기둥이 없는 이들은 모두가 오래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나무나 집에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모두 처음의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사랑의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는 근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비록 많은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데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지만 아직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 안에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를 마음대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미 있다고 가정하고 억측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전이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하여금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게 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사시기 때문에 사랑의 분량을 알지 못할 수 없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므로 시일의 경과는 주님의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버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접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평온과 항구함이 있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생명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과 지키시는 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인의 노정의 먼 곳 혹은 막바지에 이르러야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처음의 사랑입니다. 이 행위는 처음의 행위입니다. 젊은 믿는 이들은 오직 이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외에 마땅히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목마름으로 인해 다시 또 마시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세상은 모두가 그것의 고뇌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지요.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버린 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분명 죄 가운데 엎드려 우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생각할 때 자연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한 간증은 연약한 것이나 동요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비통하게 죄를 자복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과 복을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헛되이 우리의 실패만을 되새기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의 승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며 그런 후에야 주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주님의 경고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그의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의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부득불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어떠한 위험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친히 권면하고 책망하신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실패와 타락은 기도에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 외에는 달리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빛을 발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를 잃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은 바로 그가 주 예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촛대로 대표되었습니다. 세상의 도덕에 대하여 교회는 어두운 밤에 빛을 비춥니다. 교회는 마땅히 주 예수님의 이전 역사와 현재의 위치와 장래의 영광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금 촛대이므로 마땅히 금의 성질을 지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이 증거를 하기에 합당치 않다면 교회는 거짓 증거이며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습니다. 교회가 돌이키도록 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권면이 귀머거리에 귀에 떨어진다면 촛대는 옮겨지고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처음의 상황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는 손실을 입고 교회에 증거하는 직분 역시 제하여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안정된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는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후에는 그 사랑을 잃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죄악과 부패를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바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황폐함이 즉시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결코 이후로 교회가 외면적인 진행과 활동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충성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비록 외면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지만 이것은 결코 주님이 중시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충성된 증거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에 대한 교회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역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여기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세상에 속하고 충성되지 않은 믿는 이는 마땅히 이 몇 마디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완전히 세상에 속했으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주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할 수 있을지라도 힘이 없으며 성령이 그들과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사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상을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시대적 풍조를 추구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이미 잃었고 하늘에는 그들을 위해 남겨둔 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심판 때에 분명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의 면전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가 육신 안에서 행한 것들을 말할 때 그는 해를 입을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불 속을 거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의 아들을 위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와 각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하여 그분의 아들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의 사상의 중심이자 가장 달콤한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희생과 완전한 사랑에 감응하여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그분 외에 결코 다른 것을 목적 삼지 않고 그분을 위한 순결한 처녀의 마음을 지키며 세상과 그것의 풍속을 멀리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하여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적어도 지나간 날들 가운데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두터우며 간절한가를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의 의미는 위치를 잃고 다시는 주님을 위해서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결코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무릇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얻을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안에서 쓸모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그의 냉담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합니다. 아, 지금 촛대의 성질과 자격을 잃은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진실되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에베소와 같습니까? 에베소에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스스로 깨이게 하는지요. 만일 교회가 처음 사랑과 촛대의 간증을 잃었다면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더 이상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직적인 단체이며 사람들이 세운 규정에 의해 관할되는 사회일 뿐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위대한 사회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촛대의 옮김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성소에서의 주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는 촛대가 옮겨졌을 때에나 아직 옮겨지지 않았을 때에나 모든 일들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의 위치는 이미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전에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때 더 이상 그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전 안의 흰 돌과 황금은 여전히 휘황하게 빛났습니다. 오직 영적인 안목이라야 배후의 황폐함을 밝히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주 예수님은 그분이 이 등을 끄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촛대가 옮겨진 후에는 등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지키심을 얻지 못하면 간증의 실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 즉 첫 번째 서신은 우리에게 일곱 서신의 어조를 줍니다. 이 일곱 서신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증거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분의 성도들을 채울하고 보호하고 아니하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들은 성도들의 행위가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은혜와 어떻게 서로 일치했는가를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미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고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일의 필요는 이미 예비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이 전에 나타내신 것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이미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였다고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은혜를 입은 것에 상당하는 생활과 행위가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무릇 그 정도에서 부족한 자는 모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 행위를 감찰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칭찬 혹은 책망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의 장래 위치의 높고 낮음 역시 그들의 구원받은 행위를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 서신의 목적은 결코 구주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보장된 것이고 이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국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의 격려를 받고 행한 충성스러운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읽은 후에 우리는 속으로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교회는 아직 왕성한 시기에 있고 가장 발전한 단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미 타락했다고 단정하시며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의 서신서에서 이미 이것을 본 바 있습니다. 계시록은 단지 주님의 심판을 나타낼 뿐입니다. 바울의 최초의 서신은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고린도 전 후서입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 중에는 이미 이방인 가운데에서조차도 없는 죄가 있었고 당을 짓고 스스로 종파를 세우기 시작했으며 후에는 부활까지도 부인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율법에 의해 종의 멍에를 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후에 로마서에서 사도는 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 중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고 편지한 것을 봅니다. 최후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 역시 이러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러므로 지금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모두가 마땅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비천한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의 일은 원문에서 사람을 가리키며 그것은 교회, 즉 큰 집중의 죄인을 의미합니다. 말세에 분명히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겉옷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고 경건의 외모는 있지만 경건의 실제를 부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더욱 경건하지 않은 지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죄의 누룩은 이미 온 덩어리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전체를 개선하라는 명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고 떠나고 따로 있고 피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유다의 서신을 읽는다면 우리는 교회의 타락된 악한 상황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뿐인 교회가 이미 황폐케 되었음을 봅니다. 그의 정죄는 이미 피할 수 없습니다. 무릇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으며 또한 인간 조직을 찬성하지 않는 이는 모두 주님의 남은 백성이 됩니다. 계시록 이전의 서신은 우리에게 사도가 아직 있었을 당시에도 교회가 벌써 실패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시록의 서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추가된 계시는 바로 어떻게 이 실패, 곧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증인된 교회가 될 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심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서신의 끝까지 읽을 때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은 아직도 있습니다. 만약 사도 당시가 이미 말세였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다만 연장된 말세일 따름입니다. 비록 이 교회가 이러하지만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엄숙하게 경고한 후에 다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의 장점에 머무르시며 그냥 지나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교리는 우리가 버가모를 묵상할 때 상세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다만 간략하게 그들의 행위를 말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이 역사상 어떠한 당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전의 저술가들은 이 당파의 존재에 대하여 다만 임의로 미루어 생각하고 거의 억지로 끌어다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가운데서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온 교회 안에서 분명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특별히 그들을 두 번이나 언급하십니다. 그들에 대해 알 수 없는 당파라고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일곱 서신의 예언상의 해석에 따르면 니골라는 이세벨과 같이 교회 안에 이단적인 교리를 예표합니다. 이 단어는 원문에서 두 단어가 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 단어의 의미는 정복이고 두 번째 단어의 의미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에 따라 말한다면 니골라의 뜻은 곧 백성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볼 때 사도가 교회를 조직한 방법이 이미 사람들에 의해 뒤집혀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을 모두 형제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평신도보다 더 높은 한 무리의 성직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러한 행위의 위험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발 디딜 땅을 얻고 성공하게 된다면 그들은 교회의 시선을 돌려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우두머리를 따르게 하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소홀히 하게 할 것이며 또한 교회로 하여금 당을 짓게 하고 완전히 영적인 것들을 세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세상의 한계를 없애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음모와 수단을 본받게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일어남에 대하여 일찍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한 흉악한 일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각 교회 안에서 점점 세력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신을 받는 사람 중 장로된 이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고 말합니다. 요한 역시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분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비록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양부리를 돌보는 종이 있기는 하지만 위치상으로 그들은 모두 형제입니다. 비록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분의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봉사의 성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 결코 이방인의 관장처럼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특수한 지위의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 곧 평범한 믿는 이는 갖고 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가서 다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주님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이 점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후에야 언급하신 것은 곧 그들이 마땅히 근신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이미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비록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아직 간신히 지탱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위치는 이미 경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그가 사람을 조직화하려는 자들에게서 떠나기를 과연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비록 한순간은 그런대로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위치는 이미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주인이 그분의 교회가 완전한 위치에 도달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주의하는지를 봅니다. 약간의 흠만 있어도 모두 그분에게서 책망을 받고 미워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사람들이 세상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태평스럽게 완전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결과 서로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개인의 목표가 완전함이라면 교회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많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노정 역시 우리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성결을 추구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용서하는 것은 모든 타락한 자들의 간수로서 우리를 감금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실패로 인하여 계속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체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 영 안에서 더러움을 용납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각각의 믿는 이들의 책임은 온전히 예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야 신발끈을 묶고 허리를 조이는 사람은 남은 환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개인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하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이 개인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얻어 죄악을 대항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어떠해야 하는 것처럼 전체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애석한 것은 교회는 이미 실패했고 개인적인 이기는 자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봅니다. 만약 교회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 전체가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증거하기에 이미 합당치 않다면, 주님은 전체를 버리시고 개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개인은 마땅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개인을 구하십니다. 전체는 이미 하락했지만 개인 중에는 혹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하는 이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개인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조직된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거절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장래에 있습니다. 훗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다시 단체로서의 교회를 심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이 이미 정죄하셨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일은 장차 주님의 불꽃과 같은 눈의 감찰을 받고서 상벌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교회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금세 그의 촛대를 옮기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체에 대한 심판이며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후의 약속에 따라 볼 때 개인의 상은 부활의 때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래의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 이미 처음 사랑을 버렸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치를 차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위반하며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고서 크게 외치며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게서 듣게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학설은 로마 천주교의 사상입니다. 배도에 처해 있는 지금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은 교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로마 제도 및 교황의 원칙에 관하여 천주교 안에서나 혹은 개신교 안에서 무릇 그 남은 독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을 우리가 완전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개인 성도를 불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 상황을 측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갓 믿는 이들은 모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교회들 가운데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가 있는 자는 적고 들으려 하는 귀가 있는 자는 더욱 적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귀가 있는 자는 마땅히 주님이 그분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이 다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당시의 성도들이 마땅히 들어야 했던 것일 뿐 아니라 역대로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교회들이 다 들을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비록 교회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단지 소수의 귀 있는 자만이 듣고 준행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13장에서 심판받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귀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은 또한 교회를 심판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말해도 보편적인 전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귀 있는 개인으로 하여금 듣게 하여 단독으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엄숙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적인 성도들에게 하신 것이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렁찬 기쁨의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가기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비록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우리를 항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기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은 주야로 여전하게 빛을 비춥니다. 어두움은 다만 그것으로 하여금 유난히도 밝게 빛을 내도록 할 뿐입니다. 어려움과 곤고함은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자고 이래로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이와 같았습니다. 장래의 상은 얼마나 우리를 매혹하는지, 우리의 귀로의 고뇌는 다만 우리로 하여금 앞에 놓인 여정을 재촉해 하고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하여금 기쁨을 잃게 하겠습니까? 복된 소망이여. 이기는 자. 이것은 성도 개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충성된 개인은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죄인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된 후에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성도 역시 온 교회가 다 회개한 후에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동반자가 생기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기는 자는 대부분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만약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혹 동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동반자가 있기까지 기다렸다가 이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람은 혼자 가나안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에 의해 하란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동반자가 있기를 원할 때 헛되이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앞선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못자국이 있는 발이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발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비록 교회 중의 보편적인 상황이 사람을 낙심케 하기에 충분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눈속임하는 이기는 자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비록 난관이 있을지라도 또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의 면류관을 얻기 원하지만 스데반의 돌을 받아들이기는 원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몇 페이지를 읽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모두가 이 길을 가서 마땅히 얻어야 할 상을 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음을 알기 원합니다. 책망받고 심판받는 교회는 결코 약속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몇 서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의 약속을 교회 전체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 안에서 결코 교회 전체를 단위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일한 상을 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가 상을 얻는 조건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사대에서는 오직 몇 명만이 주님의 상을 얻을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는 결코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 중에서 그들은 다른 책임을 집니다. 주님의 상은 온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 중에는 이기는 자와 구원받은 자의 분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원과 상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두 상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 역시 모두 이기고 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천당문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자족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과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금세에 주님의 웃는 얼굴을 얻고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좋은 상을 얻습니다. 비록 온 교회가 이미 실패했지만 만약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기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약속은 바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안위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약속이지만 결코 담대하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주님은 그들을 안위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얻는 상은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 얻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험을 받는 가운데서 나온 우리의 특별한 행위는 주님의 특별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철저하게 읽어본다면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의 분별이 다만 오는 세상, 즉 천년왕국 안에서일 따름이며 영세 때에는 이 분별이 없게 됨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란 어찌 매우 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마음은 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상을 경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또한 상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모하는 믿는 이, 사욕에 매인 믿는 이는 비록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받는 것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실은 마땅히 우리를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탄, 세상, 육신과 싸우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기도로서 사탄의 행위를 공격하는지를 아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육신의 죄악과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자라도 이미 많지 않습니다. 모든 전사가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한 모든 전사가 다 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사가 된 자에게 모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의 근원입니다. 뜻을 굳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탄의 모든 공격에 대적하지 않고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일은 바로 여기에서의 이기는 것이 사탄, 세상, 육신에 대하여 말한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의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기고 또한 교회를 이겨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마땅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하다면 이 사람은 곧 에베소의 이기는 자이며 주님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이기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아주 의미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람들과 세상 혹은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약속과 에베소의 상황은 얼마나 상합하는지. 인류의 조상에게는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했습니다. 사탄은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미혹하고 금지한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영원히 떠나게 됐으며 처음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의 교회는 얼마나 성결했는지. 그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고 교회를 일종의 조직적인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간증의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약속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일 뿐 아니라 더욱이 내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곧 주 예수님의 하나님, 주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지금 동산 가운데에는 성도들의 시험이 되고 그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오직 한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누리게 합니다. 이기는 성도가 얻는 것은 아담이 잃은 것보다 더 많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얻는 자의 조건 역시 더욱 어렵습니다. 아담은 그의 처음 위치를 지킬 따름이지만 성도들은 지금 이겨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겨야만이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의 낙원을 잃었으며 그가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이미 생명나무로부터 떠나도록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정죄받은 것임을 잊고서 여기에 하나의 낙원을 세워 영원히 안주하려 합니다. 세상을 사모함을 인하여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냉담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치료하십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하늘에 속한 위치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이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그네의 성지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낙원은 그들의 하늘의 집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곳을 그리워할 곳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장래에 반드시 실제적인 낙원이 있을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의 광경 또한 모두 실지이지만 실제적인 것 외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 저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영세에 있는 거룩한 성의 이 그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읽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광경들은 모두가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의미를 대략 보기로 합니다. 길은 움직임과 역사를 나타냅니다. 강은 성령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흐름이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생명나무는 길과 강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의 모든 사물의 초점이십니다. 모든 일의 움직임이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그분은 모든 일의 맥박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강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을 그분의 제목으로 삼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중앙에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이 편과 저 편에도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생명나무와 그것의 실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메달을 결코 공허하고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만족을 맛봄으로 지냅니다. 영적인 세월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종 과실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의 상은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것을 잊어버린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만약 스스로 높아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래에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기는 자는 이미 이것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귀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에는 또 하나의 의미, 곧 의지하는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은 마땅히 이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비록 그 자신에게 죄가 없었을지라도 생명나무의 공급을 얻지 못한다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들이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종속된 생명이며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보혈로 구속함을 입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종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함으로 인하여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생명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과실을 누릴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동등한 위치에 처해 있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어찌 이 약속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심정, 의지가 만약 독립된다면 이는 곧 사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는 주님과 하나하나에서 서로 통하며 그분의 풍성을 받아들여 일상생활의 능력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지하는 복을 아는 자가 더욱 장래를 바라보며 좋은 환경에 더욱 큰 열매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훗날 영세 안에서 우리는 의지하는 기쁨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으사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부록 역사상에서의 성취. 이 교회에는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있음과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인간의 지도자를 앙망한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니골라당을 면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후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당시의 광경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음을 봅니다. 수십 년 전 사람들은 열두 사도의 교훈이라는 고서 한 권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대략 계시록이 기록된 후 1, 20년 사이에 저작된 것입니다. 책의 한 곳에서는 당시 주님의 만찬에서의 기도문을 말하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가 강림하기 원하고 세상이 지나가기 원하나이다.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무릇 성결한 자는 오고 깨끗이 아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다음에 두 본에 대하여 위배됨이 없음을 봅니다. 장로와 집사 두 직분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며 대환난이나 적그리스도 등의 말씀에 대하여 지극히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중 어떤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 재산이 풍부하다면 당신 영혼의 속전을 위하여 친히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들의 하락은 얼마나 심한지. 이것은 완전히 처음 사랑을 떠난 것입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지 12년 후 당시의 교부 이그나티우스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안에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와 사도의 제도를 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의 감독과 장로는 원래 상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원래 한 사람이 한 모임 혹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이 일어나고 그들은 주님의 제도를 바꾸어 사역하는 자로 하여금 특수한 권세를 갖게 하고 종파를 창립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것을 금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옆에서 종용했습니다. 그 책의 제6장 한 곳은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 자신을 존경하듯이 또한 감독을 존중해야 한다. 고 말합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러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 역시 모두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그나티우스는 마니키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역시 감독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고 후에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양을 본받아 한 사람이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도록 세웠으며 그들이 세상 사람의 지도자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보다 지나치게 앙망했음을 봅니다. 세상 사람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에 많은 종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교회 간의 연결이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을 통해서임을 잊었습니다. 그러한 식의 합일과 인류 중 지도자가 없는 이것은 그들의 육체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파를 세우고 감독을 선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기타 조직을 본받았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돌 같은 귀에 떨어지다니.